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또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 앞 강대상으로 이렇게 좀 땡겨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신약 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5장 25절. 예.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류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배웠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주 들으셨죠? 아이돌이라는 단어. 아이돌이란 단어.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요즘 10대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 가수나 연예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아이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상 또는 우상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의 영어입니다. 요즘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너무나 잘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돌이란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돌이 세상 청소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 청소년들,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CCM 가수나 찬양 인도자들, 좀 잘하는 분들 보면요. 거의 이 아이돌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설교 잘하는 스타 목사님들, 그 스타 목사님들이 아이돌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인물을 아이돌처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지나치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면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결론에 이르러서는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냐면요,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이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인물 자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또 자칫 인본주의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게 싶습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 가져야겠다. 나도 이 여인처럼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두 해를 혈루적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겉으로만 보아서는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 즉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너무 주목하게 되면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본문이 우리도 이 여인처럼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본문이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성경을 어떤 위인전기식으로 해석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인전기식으로 읽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물 설교나 해석들이 자칫 그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 대치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뭐 디모데처럼 우리도 이렇게 등등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통 위인성기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아니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왜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성경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려고 할 때는 이 본문과 같은 내용도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부각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셨는데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때 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을까요? 대뜸 무슨 말이냐고요? 대뜸 뭐 이런 질문이 있냐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시지 않죠? 하지만 이 질문이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줄 핵심이 되는 열쇠입니다.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이란 말은요, 피라는 단어와 흐르다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혈루증이라는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녀는 피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의 병은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그 하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 그런 병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혈이 언제나 일어나고 그것도 시작하면 멈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병으로 말미암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큰 것이지만 굉장히 아프죠. 이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 여인은 병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질문을 드렸을 때 나왔던 단어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혈루증과 같은 종류의 병, 여기서는 이제 유출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병, 피 같은 게 흘러나오는 병, 진액 같은 게 흘러나오는 병, 유출병입니다.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5장 2절에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나 진액등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그가 눕는 상은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침상이 부정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부정해진 그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당연히 유출병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녀의 침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녀가 앉았던 안장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녀의 몸에 닿았던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녀가 겉옷을 만지는 그 겉옷을 부정하기 때문에 깨뜨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생리와 같은 피의 유출은 10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생리의 시기 외에 이런 유출이 있는 여인은 유출하는 동안 계속해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긴 본문을 제가 좀 이렇게 그대로 안 읽고요. 좀 듣기 쉽게 우리말 제가 지금 쓰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긴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정기적으로 자주 하혈이 있고 그 하혈이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늘 이 평생 동안 부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몸을 닿는 것은 어디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핏빛거리가 되는 사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면 혹시라도 내게 닿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여인이 내게 닿으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저 여인이 앉았던 자리, 혹시라도 제 자리가 저 여인이 앉았던 자리 아닌가, 저 여인이 근처에 있으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요.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부정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의 기피거리가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와 혹시라도 옷깃이라도 닿을까봐 두려워서 나를 보면 수군거리면서 피해가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그런 병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병, 그 병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병입니다. 혈루증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잇는 병, 그런 너무너무나 무섭고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피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기피거리가 되는 부정과 불결의 상황,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을 하루도 빠짐없이 12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껴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상식적인 선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에 비춰본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오던 그 경험에 비춰본다면 과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믿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좋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낫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만약 그때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딱 대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졌고, 자기가 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위성을 말하자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만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부정의 공식. 그 부정의 공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구약에는 전 율법을 관통하는 거룩에 대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깨끗한 거 있고 더러운 거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에 대한 법칙입니다. 공식입니다.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정결법 아래에서는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법에는 항상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항상 그렇지만요, 이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학계에서 나오는데, 학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찾아놨죠? 자, 한번 1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율법의 기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건에 닿았으면 그 거룩한 고기로 인해 그 물건이 정결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지금 거룩한 고기입니다. 깨끗한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다른 물건에 닿으면 이 고기로 인해서 그 물건이 깨끗해지겠냐, 정결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답은 아닙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 그렇다면 시체를 만진 손이 다른 걸 만지면 이게 깨끗해지겠느냐? 부정해집니다.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학계는 이 질문을 이스라엘 너희가 부정함으로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여기에는 정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뭐라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항상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녀가 접촉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든 공식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요,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 상황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구약 율법 아래에서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무조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지는데,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재단만은 모든 부정한 것이 이 단에 와서 접촉하게 되면 그때 이 재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접촉한 그것이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정의 법칙, 깨어지지 않는 그 부정의 법칙이 깨어지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선교법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부정한 물건이 재단에 닿았을 때 당연히 재단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오직 이 재단만은 지극히 거룩해서 거꾸로 여기에 다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0장은요.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다른 기구와 물건들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서 3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국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금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게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법과 거꾸로 가는, 즉 역해 가는 이 물건들 어떻게 이런 기능을 갖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9장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과 30장에서 역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다른 기부와 물건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힘을 얻게 되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이 물건들에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는 공통된 요소가 하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도 제단은 7일 동안 매 수송아지 한 마리로 단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그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30장에서도요, 회막과 전복의 상, 기부, 등잔대, 분향과 물두멍 등 이런 모든 기부들에는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물건들이 다른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물건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 접촉한 혈루증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단과 성전, 기구와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속죄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닿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 역시, 그리고 모든 병, 물론 이 여인이 뭐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인의 죄에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응과 응보의 사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 결과로 병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무엇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 그 효력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부정에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정결한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항상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마르지 않는 정결한 샘에 정결함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혈루증을 낫게 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부정을 치료하는 정결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그 본체이신 어린 양의 피,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혈루증과 같은 부정한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까? 흔하게는요, 물질의 문제 또는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남에게 말은 못해도 남편과의 불화로 아니면 아내와의 불화로 남몰래 고민하고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안의 평화를 성들이 짜서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신문,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요, 최근 3년간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출산한 건수가 우리나라에 18건이 있다고 합니다. 13세 이하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생이 임신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병원에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애를 낳았던 애가 18명입니다. 그러면 임신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생들이,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러한 일이 한 가정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합니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취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격증을 획득하고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욱 초조해집니다. 주변의 후배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그런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더욱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들은 이해 못하는 우울증,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인생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청소년이나 학생들, 우리 어른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어쩌면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를 더욱 일기소침하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어쩌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힌 그런 부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해결해보려고 내 힘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매달리면 내 끈질긴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매달려보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지극정적인 부족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더욱 지극정성으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머리 간다고, 내가 말보듯 쓴다고, 내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정한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정결케 해줄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밤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도전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누구와 같은 믿음, 난 누구누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누구와 누구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기도 얻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꽃장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신적으로 딱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만지시는 그런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적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저 여인의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만 깨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분을 만남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와 아픔 그 아픔들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